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과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인간들이 자기의 지혜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였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다. 이런 말씀을 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 그럴 때 너희들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분명히 그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피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를 먹는다 이 말은 그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또 그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이 요한복음 6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설명해 주셨다면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 바로 달리시기 조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내가 성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입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면서 그 표적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실 뿐이었지 자기가 한 번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해방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 예수님을 앞세워서 로마와 전쟁을 해서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를 할 것이 너무나 뻔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자기가 성경이 예언하는 그 메시아임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권능 있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와 같은 말씀의 권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게 되었고 자기 조상들로부터 배워온 그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기를 원하여서 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매번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초반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바다 이편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있다는 소문만 들면 이편에 있던 사람들도 다 바다를 건너서 우리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곰곰이 듣고 그 말씀의 권능 아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닐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었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 하면 그가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길을 지나가면서 자기가 이적을 행하고 싶으면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시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기진할까 불쌍히 여기셔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이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말씀과 이적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바 메시아가 아닐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백성이 그것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얼마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확정을 가지기 위하여서 그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쫓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직 자신을 메시아로 선언하지 않으셨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이적을 행하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피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떠나가셔서 바다 저편으로 가셨을 때에 또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에 자기를 찾아온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를 찾아온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27절 말씀을 보시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와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렇게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은 육신의 눈으로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믿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만 주님을 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느냐?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제가 어떻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이적을 통하여서 육신에 보는 것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자기의 영혼의 구주로 메시아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않고 그가 진실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오늘 44절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그와 같은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말씀, 주님께서 4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씀에는 인간 영혼의 무능력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나 나에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 스스로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올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때 나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서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이고 본능적인 무지와 무능력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자기의 영혼에 근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일은 인간의 이성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크신 손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만 비로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내적인 열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끌리심이 그 영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는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절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만 타락하자마자 그들의 성향, 그들의 의지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벌거벗었음을 알고 자기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 두려운 일들을 인식하였지만 결코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여 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간들은 죄악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있고 무엇인가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을 노력해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자만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의 판단자가 되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자기 세계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영역에서는 스스로 신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이 철저하게 무지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원시적이고 짐승과 같이 어리석고 죽어있는 자와 방불한 그와 같은 반응밖에는 보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온 인류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인간의 영적인 무능력과 인간의 부패와 그리고 타락이 그대로 적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해서는 죽어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왔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주님의 표적과 그가 주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인간이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고 그 부모가 우리와 함께 있고 제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 정도의 지식밖에는 그들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들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은 어떻게 벗겨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실 때라야 그것이 벗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다니는 것처럼 그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하고 세상에 자기의 위로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보다도 더 놀라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을 주는 그와 같은 즐거움이 있는데 이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끌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안내되는 이끌림 받는 그 영혼만이 그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벗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으로 철저히 무지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신학자들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를 하셨으면 교리 공부에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과 특별하신 유효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모든 방법이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자연, 온 세계와 우주를 만든 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저절로 생겨났는가? 아니면 어떤 고도의 지적인 창조자가 그의 지혜로 이렇게 만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철학적인 사고와 관찰을 할 때에 아, 이것은 도저히 우연히 생겨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라.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놀랍고 놀라운 분이 아니신가? 이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부르시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받습니다. 전도지를 받아보면 그 귀에 인간에 대해서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느끼고 전도지를 들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부르심인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반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에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깨달음을 주시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눈을 감았고 귀가 닫혔던 자가 잠자던 자가 이제는 깨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그가 수납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않고서는 내가 도저히 이 상태로는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마음 가운데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각성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유효함이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아주 놀랍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중세에 그냥 로마 카톨릭 사회 속에 살면서 종교는 그냥 자기 삶에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문화적인 것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로마 카톨릭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러다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가 아버지의 바람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가 여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일이 나면 갑자기 비가 와서 친구와 둘이 나무 밑으로 뛰어갔는데 벼락이 내리쳐서 자기의 친구가 바로 옆에서 즉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루터는 벌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죽음은 이 마틴 루터의 마음 가운데 심오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자기가 자기 아버지의 바람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해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는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가져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자 이제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그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하게 되고 그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어서 온 유럽을 우상적이고 미신적인 신앙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복음으로 나오게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그가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루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놀랍게 깨워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45절 말씀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5절을 보면 선지자의 글에 너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시는가 하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 나에게 나온다. 즉 그리스도께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는 중에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울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열어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악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패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거스틴은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이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종교의 심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아주 세속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그 노래 소리 가운데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번개같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는 심령을 주셔서 그가 뛰어들어가서 자기 서재에서 성경을 펴고 읽었는데 바로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가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오랫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그러나 성경 가운데서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순간 그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의 본질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자기 자신의 영혼이 영적인 것들을 알기를 원하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실 때에 말씀 설교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18세기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설교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악한 삶을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조지 휘필드의 일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호웰 해리스의 삶에 대해서 읽고 있는데 이 웨일즈의 이 설교자였던 호웰 해리스는 사실 신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치열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게 되었고 그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하다가 설교자가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휘필드나 웨슬레나 호엘 해리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로 이끌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자신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할 것이라고 하실 때에 이것이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복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감미로운 그와 같은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우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데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 영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은혜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그것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 마음을 향하여 진리로 교훈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마음 가운데 올바로 적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헛되이 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무능과 악함은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부르심의 기회들을 헛되이 만들고 멸망을 자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멸망의 자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야 될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은 절대로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간 들어왔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얼마를 배워왔고 얼마를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절대로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 서 있다는 것을 자기 마음의 위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외형만 가지고 있고 진실로 그리스도와 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이 기독교의 신앙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의 위안을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지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림 받아서 나의 영혼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결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도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놀랍게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권위 있게 행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가 무슨 놀라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종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매일매일 행하는 사람이 참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결코 지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영적인 싸움이 영적인 수고가 매우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 결코 자기 스스로 어떤 신앙의 길들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또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길들을 만들어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순종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완고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는 옳은 것 같은데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교만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이드존스 목사님은 이 사람들은 죽은 정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굳게 붙들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신앙인은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는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기쁘게 받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그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이 겸손한 심령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든가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완고한 심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잘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그와 같은 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교회가 외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나가는 것, 이른바 부흥하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눈을 떠야 합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이렇게 왕성하게 잘 되는 것은 꼭 참된 신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좋아하는 것들을 행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활기 있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간순간 깨닫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생각들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심령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4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생활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매어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연약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이끌림 받았을 때에 우리들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우리 주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 있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한 심령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